계시록 1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입니다. 1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 앞에 제막되기 직전의 동상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시장이 나와 연설을 하고 그 동상을 제작한 예술가가 그 동상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어코 극적인 순간 덮여있던 막이 벗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시청 앞을 장식하게 될 동상을 보게 됩니다. 가려진 막을 벗기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눈과 마음에 막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예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날을 포함한 마지막 세대에는 그분의 귀하신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실히 나타내는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살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절 말씀. 1절은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경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앞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관해서 성경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계시록의 그의 모든 내용은 아버지께서 영원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자리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그분의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서신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를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이 계시는 음성만이 아니라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영적 실체들은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가 본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축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일곱 교회에서 읽혀지기를 바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각 교회를 위한 사본도 만들어서 보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서점이 없었습니다. 글 쓰는 종이도 매우 귀했습니다. 초기에 글을 쓰는 종이로는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있었는데 당시 애굽에서는 파피루스를 귀히 여겼는데 가격을 올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글 쓰는 종이로 양피지를 발명해냈으나 그것 역시 귀했습니다. 그때에 대형 도서관이 있기는 했지만 개인이 책을 소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개인적인 편지를 쓸 도구를 갖추고 있었기에 각 교회에서는 편지의 사본을 받으면 그것을 교회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거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로마 제국에 맞서 대항한 교회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은 여러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그 예언은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이미 완성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는 계시록을 세계의 체제에 대항한 교회의 투쟁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언들은 로마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보는 견지입니다. 셋째 방법은 영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법에 의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혼돈되어서 아무도 그 실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말씀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건들을 영적 비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권위와 교훈이 훼손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적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미래적 해석 방법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관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를 의미하며 또 의미하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거나 어떤 의도에 맞추려고 왜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려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4절 말씀 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일곱은 완전한 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또는 총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7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곱 음표와 한 음계를 이루며 무지개에는 일곱 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 일곱 교회는 작은 원을 이루고 있는데 소아시아에서는 이 일곱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이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일곱 교회는 완전한 교회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또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뇌성,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등이 나오는데 모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덟이라는 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날은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고 일곱 음표 후에 여덟 번째 음표는 새로운 음계를 시작합니다. 헬라어의 자모에는 각각 고유한 수가 매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총 숫자가 모두 여덟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Jesus Christos Kurios. 그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과 영원한 현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라는 구절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는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실 때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토스인데 여기서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가 마르터인데 이 헬라어의 마르토스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곧 순교자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먼저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두 번째 죽음을 맞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이는 왕국 시대에 예수께서 갖게 될 위치와 칭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종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시편 8장 5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사탄의 세력과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오실 때에 임할 영광의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의심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은 너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는 틀렸어.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의 규례에 맞추어 살지 않았어. 예수는 너같이 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분을 거역할 때에도 사랑하셨고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면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간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좀 더 문자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삼으신 그에게 6절 말씀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열두 개의 돌이 박힌 흉패를 착용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4장 14절 말씀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백성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시대는 그에 끝났습니다. 인간에 의한 세상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우리는 지금 감해지고 있는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셨나니 유다서 1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4절 말씀. 그분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를 드리고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그때의 통치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대단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7절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고 구름으로 가려졌는데 그때 천사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에서 구름은 성도들의 구름, 증인들의 큰 구름으로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은밀히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작은 방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며 선택받은 특정한 명만 그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8년, 1878년, 1917년, 1918년 또는 사람들이 제시한 수많은 연도와 날짜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방으로 오실 것이며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6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7절 말씀 그를 찌른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라고 물을 것이며 스가랴 13장 6절 말씀 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자기 민족이 그분의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지 못한 것과 그때까지도 여전히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음을 인하여 매우 슬퍼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7절 말씀 스가랴는 그 슬퍼함이 죽은 독자로 인한 여인의 통곡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소경됨을 인해 슬피 울며 애곡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A와 Z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이시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자기가 처음으로 이상을 볼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구절 말씀 요한의 아름다운 겸손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말하지도 않고 혹은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계급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특별한 사람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햄, 드와이트 무디, 찰스 피니, 존 웨슬리, 존 낙스, 마틴 루터에게 기울이셨던 관심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요한은 나는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형제요 동참하는 자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따라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 무리가 자기 앞에 제사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적당히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강제로 권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 애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구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이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또한 바울은 인내하라고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로마 제국 하에 첫 번째 대박해는 네로 정권 때였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때에 죽었습니다. 그 후 도메시안 주후 81년에서 96년 황제 때에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약 4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요한이 밧모섬으로 귀향 간 것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이상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밧모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기도 했으나 굴하지 않았기에 에게해에 있는 에베소에서 약 32마일 떨어진 소아시아 해안의 바위가 많고 험준한 작은 밧모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밧모섬으로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박해와 소란함으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그를 옮기신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밧모섬에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밧모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에 계시록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주후 96년쯤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 그 계시가 임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에서는 여덟 번째 날인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이날이었고 교회가 함께 모였던 날도 이날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하기를 매주일 첫날에 함께 모였을 때 연보를 내어 자기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초대교회사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불렀는데 이날을 안식교인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제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틴 대제보다 2세기 앞선 터툴리안이라는 성도는 주일이 교회가 성찬식을 가지는 유일한 날이었다고 썼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논리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사실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일주일의 첫날이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서 1장 10절을 번역하면 주의 날에 on the Lord's day 라고 하기보다 주의 날 안으로 unto the day of the Lord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시간의 방으로 데려가셨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마지막 시대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전쟁과 심판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미래의 주의 날로 옮기셨고 요한은 자신이 진실로 그때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셨을 때에 그것 역시 일종의 시간의 방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앞서 주님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4절 말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은 시간의 방에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장래에 있을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관해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요한도 이렇게 주님께 이끌려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요한을 잠시 영원의 차원으로 이끌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분께는 마치 영화의 제3영화도 같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것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날 안으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가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므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 일곱 금촛대는 광야에서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성막의 성소 안에 빛이 된 거룩한 기구들 가운데 금촛대가 있는데 이를 황금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골든 메노라. 그것은 본줄기에서 가지가 셋씩 양쪽으로 나와 있는 나뭇가지 모양의 금촛대로서 성막 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일곱 가지에는 촛대로 쓰이는 작은 등잔들이 달려있고 이 촛대는 성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금촛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일곱 금촛대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13절 말씀 일곱 개의 금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 이는 인자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한 다니엘의 예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계속해서 요한은 인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 주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요한은 교회 사이에 서 계시는 주님을 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곱 개의 금촛대, 즉 모든 세대의 주님의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을 보았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전달자,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전달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적으로 묘사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고난받는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서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에 기도문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이 다시 되돌려져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나중에 뵙게 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과 같이 빛나고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처럼 희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바른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쓴 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7절 말씀.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그 모든 환상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받고 엎드려졌습니다.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 다니엘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은 후 실제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본문에 의하면 요한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요한이 여러 번 엎드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경험을 겪은 것은 분명히 놀라운 영적 능력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7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은 음부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미 죽어 무덤과 음부에 갇힌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 곧 음부를 열어 갇혀있던 영혼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가신 주님이 먼저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은 음부를 열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구하셨습니다. 계시록의 열쇠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 말씀, 장차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요한이 본 것으로 계시록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환상 부분이고, 둘째는 이제 있는 일, 즉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메타타우타에 될 일로서 요한이 보는 미래의 사건들입니다. 계시록 4장이 메타타우타, 즉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 후라는 말입니까? 교회의 일이 완성된 후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메타타우타,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 1절 말씀, 계시록 4장 1절부터는 미래에 관한,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회의 증거가 이 세상에서 다 마친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르면 계시록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요한이 본 것,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일 후에 일어날 일들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본 환상을 설명하십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20절 말씀, 사자란 angels, 전달자, messenger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전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들, 곧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해서 일곱 교회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사실에서 이 메시지는 완전한 교회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적인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 쓰여진 것이며, 당시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교회사의 일곱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편적인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들은 많은 부분이 오늘날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